골로새서 13번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함. 1장 2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구약과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을 포함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따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무했음을 볼 수 있으며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뒤이어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더욱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했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완전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완성을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구약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험과 이해에 있어서 그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몇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거룩한 계시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바울의 서신들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서신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청지기 직분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풍성함으로 교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2장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주 예수께서 그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체현이자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모든 근본주의 기독교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심을 믿지만 그분이 또한 생명주는 영이심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체현임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주는 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대적은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라는 사실은 단지 교리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객관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만일 이것이 현 상황이라면 이론이 실제가 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실제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실제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실제의 그 영이신 분은 18절에서 주님 자신이신 바로 그분이 되십니다. 즉, 저가 내가 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제의 그 영이 되셨음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담대했고 전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생각으로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인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실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그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신이라고 말했습니다. 3장 전체의 문맥에 따르면 17절의 그 영은 6절의 생명을 주는 그 영이십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1964년에 나는 한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에게 만일 내가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사역이 없게 된다. 나는 주로 이 노선을 따라 사역할 부담을 갖고 이 나라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이후에 나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생명주는 영이시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실행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고 또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분배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분배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됨으로 손상되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들, 즉 경륜이라고 불리우는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 말했고 그의 서신들은 하나님의 지금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고 계심을 계시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분배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과정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을 봅니다. 이 어떠한 분배입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그 분의 영으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그 영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우리 존재 안으로의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즉 그분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으로 교회를 묘사하는데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들 중 어떤 곳에서도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사도들보다 늦게 나타났지만 거룩한 계시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고 또한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담대히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을 다음과 같이 천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는 한때 바울의 꾸지람을 받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관해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교회에 관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용어는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성요소라는 새 사람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러한 용어를 담대히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거룩한 계시를 완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사용되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완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모임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 문제에 감히 직면하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그의 간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계시된 것을 전파하는 것을 허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선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적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많은 악한 소문의 표적이 되어왔고 교회 생활에 관한 네 형제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켰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네 형제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의 입장에 관한 그의 개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내가 교회 입장에 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네 형제님과 다른 노선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 보고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추가의 말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형제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에 관하여 전한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메시지에는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 반대자들은 그들의 전략을 바꾸어서 이 책은 번역이 아닌 나 자신의 해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중국어에 다 능한 사람들은 그 번역이 아주 정확하며 원문의 충실함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문들은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 특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계시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합니다. 이 전통의 영향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완전케 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는 완전한 계시, 곧 하나님의 완전케 된 말씀을 받지 못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완전케 된 그 말씀을 가리는 것은 대적의 괴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바울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이의 운행을 따라 분투하며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 분투하며 수고했습니다. 헬라어야에는 그가 이러한 완성을 위해서 씨름하고 전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 안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이며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부의 문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투하며 싸울 때 우리의 부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받은 하늘에 속한 그 계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에 관한 것임을 거듭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 활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룩한 생명을 넣어주는 생명주는 영이심을 선포할 부담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각 지방에 합당한 입장 위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산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부담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주의 회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와 성경 가르침과 기독교 사업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교회라 하는 것이 수천 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얻을 수 없으며 그분이 왕국과 함께 오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체험하며 합당한 입장 위에 있는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서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충만한 계시와 몸인 교회에 관한 충만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며 우리의 존재 속으로 흡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회복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한 씨름에 관해 분명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으로 공급해야 하며 합당한 지방 입장 위에서 그리스도의 산 표현인 교회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자 우리의 사역이며 우리의 전쟁입니다.